창세기 9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저희가 지금 이걸 제가 창세기를 설교를 하는 거라면 좀 제가 다르게 하겠는데, 이 성경 공부기 때문에 좀한절한절 이렇게 뭐야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한 절의 그 원리가 나오죠. 컨셉이.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이 어쩔 때는 이 여러 성경 공부를 함께 합쳐야 설교 내용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일반 은혜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고 가시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 일반 은혜 질서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이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벌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3절, 지난번에 한거 조금 정립하고 4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것은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못 먹는 그런 제한. 그저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런 제한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이 제한은 노아 방주 때 주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모세 율법에 또이 제한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표 수준,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 구별, 세상적인 구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구별, 즉 영원한 천국적인 구별을 이제 예표하시는 것이었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별이 이제 세상적인 건 없습니다. 오직 구별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지금 이것으로만 되는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즉 예표 수준에서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제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자꾸 위생상의 문제로 이렇게 지금 끌고 가서 신약에 와서까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나쁘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잘못된 금욕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봤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이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인데, 이 말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식물을 못 먹고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하는데, 그러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의 구분. 그것을 예표 수준에서 보이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주에 다 봤죠. 그리고 이제 4절로 옵니다. 4절에 오니까,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체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 동물을 먹는 데 있어서 이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선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지국 맛있잖아요. 피를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야?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겁니까? 선지 먹으면? 이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부정한 짐승은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지켜야죠, 그죠? 왜? 구약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은 피도 먹지 말아야지. 선지국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잠시, 노아의 율법에 다시 나타나지만, 잠시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고기를, 짐승을 먹되, 생명되는 피체 먹지 못함은 또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말씀,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먼저, 이 명령이 무엇과 관계를 맺어지면서 명령이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명령은 지금 제사 중심에 제사 드리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와 밀접한 관계 수준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서의 그 신정 국가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천국에서 자기 자신을 그 제사로 바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그 전까지 연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 이 4절의 명령은 그저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 그래서 죽임은 잘못.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로 끌고 가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런 말이 아니죠. 물활론? 한국말로 어렵더라고요. 물활론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애니미즘. 모든 것에 영혼이 있는 것으로. 그래갖고 뭐, 거기 가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 뭐, 하다못해 돌막에도 생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애니미즘의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4절도 3절과 마찬가지로 그 원리가 더 자세히 설명된 모세율법에 가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 17장에 한번 먼저 가죠.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0절서부터 읽으면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물을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게 피 먹는 게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게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그 피가 제사 때그 피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 그것과 연결하여서 11절에 우리 특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동물의 피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의 속상금, 배상금.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동물이 대신 죽는데, 동물이 죽는다는 의미는 그 피에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져야. 그래서 지금 그 죄하고 이 피가 흘려져야 하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컨셉.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동물의 피도 지금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배상금, 속상금과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죠? 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 생명을 죄의 싹으로 치러야 하는데 그 생명 대신으로 동물의 피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지금 인간을 대신하는 것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미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바쳐지는 게 아니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인간을 개인적인 이유로 죽이면 살인인데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 죄로 인해 죽이면, 뭐, 간음죄를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예?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그 인간을 죽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순종하는 것으로 인간을 죽이되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개인적인 의미에서 죽이면 살인이죠. 그러니까 동물도 지금 개인적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피를 이제 죽여서 피를 먹게 되는 그런 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건데 그 구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즉, 죄로 인해 생명을 죄의 싹스로 치러야 함을 지금, 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동물의 피가 개인적인 이유로 쓰여지는 그런 것은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지금 생명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에게 지금 왜 죄는 죄의 싹은 지금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지금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원리 즉 동물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원리로 지금 4절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 때 그 피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여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다른 데 쓰이면 그러면 살인함과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피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 때 쓰여지는 제물을 죽일 때 꼭 성전 안에 들어와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13절을 읽으면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여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좀 얘기한 거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피의 그 원리가 제사로 쓰여지지 않는 짐승에까지도 적용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분명히 중심은 그 제사 때의 그 피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13절에 보면은 더 나가서 제사 때 쓰여지지 않는 짐승까지도 이 원리가 적용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시는 거냐? 그 17절, 3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장 3절. 레위기요.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고요. 7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다른 것까지도 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한번 가보. 신명기 12장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나온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지금 이 피의 상징, 피가 뭘 의미하는가? 성경이 뭘 지금 가르치는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저 육체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에서 피의 중요성,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피에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두셨단 말입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의학적, 뭐, 의사한테 얘기를 해보면, 피가 생명이죠. 근데 사실 죽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그런 의학적인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죠. 그렇죠? 지금 그 의학 쪽에서 말하는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가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재정을 하셨으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라 이렇게 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율법을 보면 피를 먹지 못함이 제사와 연관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제사가 다 폐지된 후에는 피를 못 먹는 그것도 폐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선 신약에 오면은 이게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지는데, 우선 구약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제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사가 끝난 후에는 이제 피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은 그 제사 커뮤니티, 즉 하나님 백성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커뮤니티 안에만 국한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안에서는 믿지 않는 자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해야 돼요. 레위기 17장, 우리 아까 봤는데, 레위기 17장, 10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지금 타국인들도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입니다. 그쵸? 거기 보면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여기도 너희 중에 우거하는, 13절도 마찬가지죠.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피를 먹지 말고 하는 이런 거, 이것은 제사 커뮤니티 안에서만 지금 주어지는 제한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까지 지금 요구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신정 국가의 그 모든 모습들, 즉,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신정 국가의 모습도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지. 지금 그 당시 그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 근데 스스로 죽은 것은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왜 부정한가? 이게 피를 제대로 쏟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예요? 먹지 말라 해놓고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개개개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즉 이방인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피 먹지 못하는 제한은 이 제사를 드리는 커뮤니티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아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문제가 왜 생기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에 이제 와서 문제가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이건 이제 신약이 아닙니까? 신약. 신약인데 사도행전 15장이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개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개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개교회들이 다 속해 있는 노회라는 곳에 가서 그 노회가 모든 걸 결정하여 이제 개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우리가 지금 장로교의 그 정치의 시스템은 지금 이런 노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도 이 OPC 그리고 이 사던 캘리포니아 노회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노회로 가져갑니다. 그럼 노회에서 또 결론을 내려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 교회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생겨갖고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생겨갖고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뭐야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우선 그 15절에서 그렇게 쭉 하고 제가 읽어드리죠. 29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기독교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시작하는데 근데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70년 AD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33년, 그죠? 33년 세상에서 지금 사시다가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우리가 Zero AD라 하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 캘린더가 한 3년 정도 지금 안 맞는다. 뭐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70년도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그 당시 그 중간에 이게 혼동이 많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야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자기 제사를 드려서 모든 게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계속 또 다닙니다. 왜?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 가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닫고 쫙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안한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자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해했듯이 이 사람들도 지금 시간이 꽤 걸리고 사도들이 지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는데 성경도 지금 한참 후에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70AD 넘어서 쓰여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배워가면서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혼동이겠어요. 그래갖고 두 군데를 다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유대교에서 시작했던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 변환기라 그럴까요?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것이 완전히 지나갔지만, 근데 아직도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도 행전에서 교리들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지금 생활하는 그 시대에서는 아직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신약적인 그런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완전히 다 쓰여지고 나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사도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지금 이 마지막에서 모든 거를 이해하고 즉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보다 한참 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금 담에서 그 도시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시고는 지금 완전히 그를 이제 구원하시고는 3년 동안 엄청난 계시를 주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받은 그 계시, 그것이 이제 이 천국을 본 거죠. 즉, 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 것을 이제 보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현실에 맞추어서 이제 써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죠. 구약의 그런 의미들이나 그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아직도 변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리를 잡아버리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뭐 이상한 모습들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방언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엔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방언도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을 쓰실 때도 방언이 있었지만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내용들은 이제 완전 계시가 되는 그런 완전 계시 수준에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읽으면 확실해지죠. 그러나 지금 특히 그런 방언 교리를 사도행전에서 잡아버리시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도 방언을 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는 걸. 근데 한 가지 제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세 가지를 말하죠.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면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구약에서는 당연히 못 먹죠. 근데 신약에 와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저의 뭐야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가셔서 그 1절부터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사실 그게 포커스는 아닙니다. 사랑이 포커스인데 그러나 그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풀어집니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죠. 예, 4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와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애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즉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그 우상 뒤에 뭐 이게 신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탄하고 그 사탄과 함께 죄에 빠진 그 천사들밖에는 없는 거죠. 악령들. 그러나 우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상에게 바쳤다는 제물이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었다고 해서 뭐 더 풍부한 것도 없고 안 먹었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없다. 그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는 먹지 말라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사도바울의 편지만 와도 이제 아 그런 거 상관없다. 근데 사도바울은 자기는 안 먹겠다. 왜? 먹어도 되는데 그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먹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아직도 지식이 없는 자가 보고는 사도 바울이 저 우상한테 바친 걸 먹네 해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제 안 먹겠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아 이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구나 안 먹구나 그런 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먹어도 되고 자유하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완전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그런 원리죠. 아예 조금이라도 죄질 확률이 있어서 다 안 해버리는 뭐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데 그 형제가 실족되는 요만한 진짜 문제라도 되면 자기는 아예 안 먹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먹지 말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세요.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해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선 그거를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시는 말씀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오게 되면은 이런 것도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 1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그 21장 23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나시린이 뭡니까? 참 재밌는 건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시린인데 하나님한테 완전히 받쳐져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 딱 인정이 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깎지 못하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시린의 법을 지금 사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머리 기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못 깎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근데 요즘도 또 이런 거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아, 정말 답답해요, 난 이런 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뽑아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기독교적인 의미를 두고는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이것도 사도행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지나고서부터는 이런 게 없어요. 찾아보세요, 나오는.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왜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도. 언제서부터 이 완전한 것이 들어서느냐. 성경이 완성된 후부터. 그리고 이 제사는 저절로 70년 AD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는 아직도 옛것이 완전히 지나갔지만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변환기라 이 말입니다. 성전도 그 당시에 있었고 제사도 그 당시에 있었고 네. 그러나 여러분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그런 제한들이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피를 먹고 안 먹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지 기독교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뭐 피가 몸에 좋냐 나쁘냐 뭐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적인 수준에서 지금 피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은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뭐더 유익한 것도 없고, 안 먹어도 더 부족한 것도 없고. 아, 그런 것을 지금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 아, 제가 무슨 구절을 하나 찾아드리려고 그러는데, 못 찾겠네요. 아,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구분은, 세상적인 구분은 이제 다 끝나고, 오직 영적인 구분, 그 영원한 구분.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이제 없어진 거,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먹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부정되고, 그런 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죄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게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거 보통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 이방인, 그 저희 뭐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냥. 예? 그러니 잡아 죽이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분되는 건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구분되는 현실이 어느 때 제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주님의 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는 성만찬입니다. 그쵸? 성만찬. 우리는 이제 이런 겉으로의 모습에서 뭐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질 수준에서부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같이 해도 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구약에서는 거꾸로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전의 시대가 우리 시대와 비슷하고, 노아 홍수 후의 시대도 우리 시대와 비슷하고, 그죠? 그러나 원리들은 우리하고 비슷할지 몰라도 아직도 구약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또 신약에 하는 거하고 다른 점도 있죠.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 제사, 그러나 그 제사 원리는 아직도 있죠. 즉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는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구약적인 모습에서 피가 흘려지고 하는 그런 거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한 번에 모든 제사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이런 그 피의 상징이나 의미가 이제는 필요 없는 세대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 걸로 구분되고 그런 걸로 나눠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침을 자꾸 하죠? 혹시 질문, 이따가 끝나고 질문을 받죠. 그러면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9장. 그러면 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5절과 6절도 끝난 것이냐? 이것은 성전과 제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정부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아직도 되고 있는 것, 세상 정배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지금 신약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끝났고 어떤 부분은 안 끝났고, 그러나 그 일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원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배울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은혜적인 은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러나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정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세상 정부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면은 그것도 순종하라 이 말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국을 드시고, 그러나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몇 개 없어요. 하나가 자유입니다. 저희는 정말 자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떤 인간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제가 자유하게 삽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약을 알고 구약만 알고 막 선지국 먹는 여러분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대로 내두고 우리만 그렇게 안 먹자 이거보다도 가르쳐야죠 또. 그 사람도 진리를 알아야죠. 그런 수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나 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것도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다 사랑에서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우리 또 다음에 계속 9장 그 뒤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체험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잘 깨달아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